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나입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박옥순 선교사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안나자매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집트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나라지요. 위치는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은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인데요. 나일강의 하구가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중해와 연결되는 곳으로 퇴적물이 넓게 쌓여서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어업과 농업, 산업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집트 하면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잘 알려진 대로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이고요. 피라미드, 스핑크스와 같은 역사적 상징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집트 문명은 약 500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요. 그 시절의 유물들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나라이네요. 그러면 이집트인들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이슬람교를 믿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전체 인구의 90%는 이슬람교도들이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집트에는 콥트교라고 불리는 독특한 기독교 교파가 2000년간 이집트에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콥트교는 초기 기독교의 분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콥트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에 있는 콥트교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어떻게 다른가요?
네, 모두 예수님을 믿는 같은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개신교가 성경과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콥트교는 전통적인 예배 양식이나 세례식 등의 성례전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와 비슷하지만 또 천주교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이집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한다고 해서 따로 공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은 없겠죠?
공식적으로는 이집트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실제로 대부분은 종교 간의 갈등은 없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탄압이나 공격도 없고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집트 내에서 소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도 잘 알려진 고대 역사와 문화의 나라 이집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박옥순 선교사님 편지를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에티오피아 난민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인 에드겟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훈련을 하고 그를 반영한 교육 방법들을 접목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유치원을 도우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따라와준 유치원 책임자와 교사들을 통해 유치원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더 실질적인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더 성장해 나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의 저의 전적인 역할은 마무리되었지만 추석적인 필요한 도움은 계속 연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유치원의 새로운 시작을 도우며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곧 또 하나의 집중교사 훈련을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 난민 유치원의 현지 교사들을 위한 집중교사 훈련이 두 달 정도 이어집니다. 이미 이전에 부분적으로 훈련을 받은 교사도 있고 처음 참석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훈련 속에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잘 따라오고 집중하여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훈련 기간 동안은 잠시 휴원을 하고 훈련을 마치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유치원 개원을 할 계획인데 훈련 후 새로운 교육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첫 2, 3주 동안 제가 돕기로 하였습니다. 교사들과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 방법에 잘 적응하여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옥순 선교사님은 중동 지역에서만 20년이 넘게 사역하고 계신 장기 사역자이십니다.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이집트에서 박옥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에티오피아 난민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편지에도 에티오피아 난민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집트에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선진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나라들에서 난민들이 적지 않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 내에만 에티오피아 난민들의 숫자가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이집트 내에 있는 전체 난민 중에서 시리아 난민들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집트에 들어오면 다 난민의 지위를 얻을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들이 이집트 국경을 넘어왔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가 이집트에 있거든요. 그곳에서 심사를 거치고 합격해야만 난민의 지위를 얻게 되고 유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엔이 난민들에게 해주는 지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엔 난민기구는 이집트 정부와 협력해서 난민들에게 이집트 난민 신분증을 제공해주고 일자리,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시민들처럼 완전한 시민 권리를 갖기는 어렵고요. 난민 캠프를 벗어나 원하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거주 허가증을 또 따로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난민으로서 원하는 직업을 얻어 자유롭게 다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집트에 와서 살아가는 2만 명의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사님 같은 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님의 사역들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기도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에티오피아 난민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 난민들의 어린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난민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분일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런 유치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네, 그렇죠. 난민으로 외국에 들어와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였겠죠.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선교사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이 유치원 사역이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땅에 가서 가족들과 똑바로 된 신분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죠.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힘든 건 자신이 나고 자란 나라를 버리고 난민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실감과 실패감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또 나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아니라 원망과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랬겠네요. 이런 난민들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소식도 듣고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박옥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가족들을 이끌고 낯선 곳에 와서 정착해야 하는 그분들에게는 참 생명줄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한 현지인 교사들도 채용해서 교육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선교지에 가셔서 정말 딱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남조선에서 체득한 기술과 능력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멋지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교사가 꼭 다 목사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과 교회를 이루고 예배 인도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박옥순 선교사님과 같이 유치원 교사로 살면서 자기가 본래 잘하고 많이 일한 경력이 있고 능숙하게 습득한 기술과 능력을 통해서 그 도움이 꼭 필요로 하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박옥순 선교사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어린이 교육과 유치원 운영에 대한 경력과 능력들이 이집트에서 그것도 에티오피아 난민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지는 곳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님께서 선교사님과 에티오피아 난민들 그리고 유치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집트에서 에티오피아 난민들, 특히 그 어린 자녀들을 섬기시는 박옥순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그 땅에 보내셔서 세우신 곳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에티오피아 난민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흘려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선교사님을 통해 잘 습득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새로운 교육 방법에 잘 적응해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유치원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나자매님께서 선교사님 편지를 좀 더 읽어주세요.
네. 교육원 장소 구입을 위해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필요한 재정과 장소를 주님에 대해 허락하시고 채우시도록 계속 기도해주세요. 새로운 교육원을 구입하여 다양한 교육 사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당장은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영구적인 장소를 마련하기까지는 저의 거주지를 교육원으로 겸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넓은 장소로 옮기려고 합니다. 주님이 아주 적합한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내부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어 집주인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어 그곳을 사용하면서 문제의 재발이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제가 지난 11월로 환갑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선교사로 살아오며 저의 저된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드릴 것은 감사뿐입니다. 앞으로의 허락하시는 시간들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날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그 시간들 속에 멀리서 가까이서 함께해 주신 동역자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상황과 연계되어 이집트까지 이르는 어려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콜레라가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아픈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나일강을 타고 이집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집트 최남부 도시인 아스완에 최근 콜레라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들도 생기고 있어 이집트 보건부에서는 이 상황이 전국으로 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다른 질병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콜레라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 치료와 예방의 해결책을 속히 찾아 아프리카에서 이 전염병을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좀 더 좋은 장소에서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큰 돈이 마련될 때까지는 선교사님 개인 집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더 큰 집을 새로 얻어서 이사할 계획이시고요.
선교사님의 헌신이 참으로 감동입니다. 자신의 집을 교육원으로 내놓을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며 애쓰시는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그러게요.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선교사님이 홀로 사역하시는 모습이 오늘도 마음에 걸립니다.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으시며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집트에 계셨던 독신 여성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에 간 후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처음으로 하나님께 결혼하고 싶다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옥순 선교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 만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주님의 때에 만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준비하신 아름답고도 멋진 그러한 배우자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편 아프리카에 대규모 콜레라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항상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나쁜 병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너무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선교사님이 계시는 이집트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선진국에 해당되는데도 이제 그 땅까지 전염병이 확산될까봐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합시다. 안나자매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에서 에티오피아 난민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을 운영하는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더 나은 장소로 옮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아이들에게 꼭 맞는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교육원을 세울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재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시로 선교사님 개인 집을 열고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필적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관대하시고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그 엄마와 가족들도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콜레라 전염병을 끊어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빨리 치료제와 예방약이 개발되도록 도와주세요. 선교사님이 계신 이집트에서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집트 내에 있는 에티오피아 난민들의 상황과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작성할 때 바울 안에 가득한 열정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자신이 이렇게까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애달는 심정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볼 때 선교사들이 때로 자신의 안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 개인은 그 마음 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선교사가 하는 그 일들은 선교사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 속에서 강권하여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교사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옥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성으로서 혼자서 그 오랜 세월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집트에 가서 사시면서 섬기시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사연과 소식을 듣고 있자니 저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선교사님이 존경스러워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 지은 것은 정말 사역자나 사람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더 원하셔서 그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친히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상황이나 또 이집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방송 들으시는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께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선교사님의 사연 편지 속에 특별히 저는 꽂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재정과 장소에 대해 기도를 부탁하시면서도 주님의 때에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세요 하시는 그 문구가 저의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시지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고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도 허술한 사람의 계획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항상 거하며 다시 만나는 그날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에스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집트에 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에 딱 꽂힌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집트의 그 5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환갑을 맞이하시는 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집트는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믿음의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부터 이제 애굽으로 수많은 성경 이야기들이 함께 등장하고 위대한 뭐 출애굽 사건이나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현장마다 항상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긴 역사를 살고 아무리 큰 나라에서 살고 선진국에서 살고 아니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해서 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로 나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단되고 북조선이라는 그 70년이 넘는 박해와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분명히 지나가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이름은 반드시 빛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의 역사는 또 다른 책에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 계시는 북조선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아브라함도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거쳤고 세상에서 조롱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존귀한 자로 여겼던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따라갔던 그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좀 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도 잘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귀한 나눔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집트에서 헌신하며 사역하시는 박옥순 선교사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신 곳에서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활용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모습에 도전도 받고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해 에티오피아 난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북조선에서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서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에스더라고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각하며 힘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담대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늘 여러분들 옆에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그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독일에서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델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9살이 되었어요. 얼마 전 교회에서 북조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위로와 격려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5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신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당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넘어질 때 일으켜 주소서. 길을 잃었을 때 저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굶주릴 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소서. 날마다 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르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각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감싸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불만과 어려움에 불평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기보다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아쉬움과 더 가지고 싶은 탐욕 속에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앞에 낮고 자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나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병자처럼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머리와 입술로만 하는 감사와 신앙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영과 진리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희 북조선연합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태어난 상황과 환경만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무리 큰 파도와 풍랑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북조선 땅에 드리운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며 하나님을 이기는 고난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디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고난을 이겨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때 예배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발견하게 하옵시며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은 디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을 품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책은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또 읽게 된 사람은 누구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말씀은 1차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두로 전달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창조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로 기록되어 후손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책으로 엮어진 것은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자, 나라를 잃고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낯선 곳, 낯선 음식, 낯선 사람들 틈에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물론 포로의 삶 자체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들의 그 고된 포로의 삶보다도 더욱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념,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을 뒤흔든 바벨론의 문화였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최고의 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자기들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까지 무너져 버리니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더군다나 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어땠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자기 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바벨론에 끌려와서 보니 상상할 수도 없게 발달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바벨론 도시의 풍경과 또 곳곳에 웅장하게 서 있는 거대한 신전들, 신전만큼이나 수많은 신들. 자, 새로운 바벨론의 세상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나라도, 심지어 자기 집도 지키지 못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끌려와 버렸는데, 도대체 바벨론의 신들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멋있게, 폼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걸까? 바벨론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바벨론의 신들은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고 또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은 못해주고 안 해주는 이 풍요로움을 저들이 믿는 신은 다 허락해주는구나. 바벨론의 풍요로움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혼란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 건가? 과연 우리 하나님이 저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의 신들보다 위대한 것이 맞기는 한 건가? 혹독한 현실 앞에 유대인들은 흔들리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조각조각으로 기록되어져서 전해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외쳤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당시 포로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야.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성전도 대단한 건축물도 하나님을 감히 담을 수 없어. 하나님은 너희가 보는 모든 세상 안에도 갇힐 수 없으며 심지어 시간 안에도 갇혀 계시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바벨론의 수많은 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 앞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기만 한데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별개로 자신들의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그러한 고뇌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자,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두 개의 강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개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큰 강들 덕분에 쉽게 식수를 얻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빠르게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들은 워낙 유속이 빠르고 강줄기가 곧게 흐르기 때문에 한번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게 되면 땅의 지형 자체가 변할 정도로 변화무쌍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홍수가 나면 모든 걸 다 휩쓸고 지나갈 정도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그러한 강물을 집어삼키는 바다는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깊은 물 위에 누가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운행하시는지라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운행하시니라는 히브리 말로 라하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라하프에는 알을 품다라는 뜻도 함께 들어있는데, 자, 이러한 뜻을 생각했을 때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깊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감히 사람의 힘으로 가늠할 수도 없는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새가 알을 품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품고 계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 자, 2절에서 이야기하는 혼돈, 공허, 흑암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믿어온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건가?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자, 이러한 질문에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답하는 걸까요? 흑암, 공허, 혼돈의 세상,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품 안에 들어있어. 자, 이 말은 곧 지금은 너희가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깊은 흑암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극복할 수 없는 물과 같이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흑암까지도 내가 품고 있다. 너희가 느끼는 공포스러운 현실까지 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태초에,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태초라는 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흑암이 다 사라지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삶의 방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과 같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깊은 물과도 같은 현실 앞에 우리는 수없이 두려워하며 좌절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깊어 보이는 흑암조차도 그 깊어 보이는 물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나의 다스림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끝을 알 수도 없는 흑암의 공포까지도 내가 품고 있다. 그가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로 그이다. 자,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삶에 창조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는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태초라는 시간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품에 안긴 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과도 같은 현실에서 빛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막막하고 두렵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더욱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고 낙망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5주 동안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주신 디도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참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또 드리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북조선에 계신 분들이 정확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저는 뭐 말로만 들었지 경험해보진 않다 보니까
네.
그것을 절실히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처럼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또 우리 북조선에 계신 분들의 그런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드물 뿐더러 오히려 또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겠죠.
그렇죠.
뭐 수령님한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고난받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하는 아멘. 생각을 들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태초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임할 거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북조선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그냥 낭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태초에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북조선 땅에 빛을 비출 것에 대한 그 소망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또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시길 또 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흉터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흉터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무스레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아름다운 우리 모두를 높여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흑암이 아무리 깊어도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저 북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 복음의 빛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빛되신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지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5월 4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적힌 그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일구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절망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새 빛을 소망하며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